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9일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이곳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nd I'm confident that with the steps that we've taken today, our alliance will play an even greater role.
방금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잠깐 들으셨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뒤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미국의 진정한 동반 국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전에도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이 특별히 관심을 끈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번 정상회담이 이뤄진 배경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일단 그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급부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크게 부상하면서 미국과 세계 1, 2위 대국의 위치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런 와중에 일본과는 동중국해에서 센카쿠 열도, 중국은 다이오이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센카쿠 열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빚으면서 사실 갈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입니다. 역시 이것도 중국이 핵심인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또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말하자면 그 군사적 우위,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이것이 그 맞물리면서 그 배경으로 크게 부각이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형식 면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번 워싱턴 방문은 공식 방문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빈 방문에 해당하는 그런 예우를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는데요. 일본은 국왕이 국가 원수로 형식상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베 총리가 국빈 방문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를 갖췄고요. 그래서 국빈 만찬을 백악관이 오바마 대통령 주재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일본 총리로는 사상 처음으로 아베 총리가 이번에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 배경과 형식이 상당한 관심을 끌었고요. 이런 점에서 그 해외 언론들은 이번에 아베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전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신미럴 시대, 새로운 미럴 시대를 말하자면 선언하면서 그동안의 동맹관계를 한 차원, 한 단계 높이는 그런 방침 또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이 전 세계적으로 그 미일 동맹의 관계를 확대한 것을 다짐을 했는데 이것은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 협력 지침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인데요.
네.
방위협력 지침은 영어로 흔히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지난 1978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일본이 그 공격을 받았을 때 또는 한반도 유사시 예를 들어 그 북한이 또다시 한국을 공격하는 남침을 할 때 이런 유사시에 그 미군과 자위대가 어떤 할 것인가 이런 일종의 유사시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반도 유사시에 그 작전은 어떻게 하며 또 병참, 보급이 중요한데 보급은 어떻게 하고 정보는 누가 어떻게 하며 이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게 이 방위협력 지침인데요. 이 부분이 주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그 한반도나 그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를 상정했기 때문에요. 그 대상이 주로 그 일본과 한반도 이 정도의 국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면서 제일 많이 바꾼 것이 그 이 부분을 한반도와 일본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한 것이 가장 큰 눈에 띄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뭐 빠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중동에 지금 저 미군이 지금 배치돼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만일 이것이 그 일본의 그 의회 그 지지를 받고 법률이 개정된다면은 그 미국 저 자위대가 중동까지 가서 미군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요. 또 군사 협력뿐만 아니라 그 협력의 범위를 사이버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그 컴퓨터 이런 분야 또 우주 분야 이런 거에서도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그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도 이번에 해결을 했고요. 따라서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미국 자위대가 요격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거 이번에 그 미일 그 방위협력 지침 개정이 가장 큰 눈에 띄는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법 적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일본과 중국이 분쟁을 빚고 있는 지역은 동중국해죠.
네.
그렇지만 남중국해는 또한 그 상당히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 일본, 미국과 협력을 맺고 있고 또 동맹관계에 있는 필리핀도 있고요. 이런 나라들이 중국과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 자체의 그 핵심 의제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중국의 부상은 그 일본의 그 아베 총리로서는 거기에 견제해서 거기에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지금 그 방금 얘기한 방위협력 지침 개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입장으로서도 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핵심이 중국 아닙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에 그 아베 총리의 워싱턴 방문 그리고 양국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그 관통하는 한 가지 표제어는 어떻게 보면은 대중국 포위 전략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제 중국 측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예상대로 중국은 상당히 그 반발하고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그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그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미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 그 활동을 허용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 중국 국방부도 이례적으로 그 강한 반발 또 경고성 언급을 했는데요. 국방부 대변인은 일일 그 기자들을 만나서 군사 동맹은 과거의 유물이고 현재 그 평화 협력에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이 같은 그 방위 협력 지침 개정이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중국은 국가 영토의 주권과 해양 권익에 참견하는 것을 반대하며 우리의 능력, 그러니까 즉 중국의 능력, 군사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런 경고성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새 방위협력 지침에서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다뤘는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들 있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앞서 최 기자가 그 방위협력 지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 자위대의 작전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네.
그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것은 한반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유사시에 한국에는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한미군이 활동하는 한반도에 당연히 일본 자위대도 협력 차원에서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던 겁니다.
네.
자 그런 맥락에서 그 한국 당국은 이 방위협력 지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요구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네.
이 한민구 한국의 국방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 방위협력 지침과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이 이 일본의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의 미일 동맹 틀 안에서 유지돼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고요. 이 한민구 장관은 자 이런 한국 당국의 요구가 그 문서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그 국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도 없지 않습니다. 이 그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이렇게 명시는 하더라도 이것이 한국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사시의 자위대가 그 주한 미군과의 협력 군사 협력을 이유로 해서 한반도 또 한국 땅에 그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맥락의 그 주장들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왔고요. 또 일부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 당국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일제 치하에서 쓰라린 그 경험을 가진 그 한국이 예, 일장기를 탄 일본 군대가 목적이 어떤 그 협정에 의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활동을 한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그 그렇게 편치만은 않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그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그 이날 그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핵확산 금지 조약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그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마디로 6자회담에서 결의한 9.19 공동성명의 그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또 미국과 일본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복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을 다시 수용하는 한편 비확산 임무도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절차를 위해 그 양국이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의 납치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이번에 언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북한과 일본이 합의를 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북한 측이 그 납치자 문제를 재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줄곧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도 그런 미국 정부의 그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워딩은요. 비극적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 특히 지난해 일본 방문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도쿄에서 이 납북자 가족들을 면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만났던 한 그 어머니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일본인들에게 이 납북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 개혁을 통해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그 유엔 안보리 개혁을 통해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그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0년에도 그 일본의 그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일본이 그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그 유엔 그 헌장에 따르면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그 헌장을 바꿔야 되는데요.
네.
전체 그 회원국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상임이사국 5개국이 반드시 그 이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만일 일본이 하게 될 경우에 그 중국, 러시아가 과연 찬성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 실제로 이것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일 정상회담 다음 날 29일이죠. 아베 총리는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얘기 계속하죠.
I offer with profound respect my eternal condolences to the souls of all American people that were lost during World War II.
아베 총리는 일본과 일본 국민을 대신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모든 미국인들에게 깊은 경의와 영구적인 애도를 표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미국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아베 총리는 이날 45분간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요. 일본 총리가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최초였고요. 이번에 아베 총리의 연설의 초점은 어떤 것이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방금 그 들으신 아베 총리의 연설 내용은 2차 대전 중에 그 전사하거나 또는 죽은 미국인들에게 머리 숙여서 깊이 절을 올리고 네. 영원한 애도를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 45분간 영어로 진행된 아베 총리의 그 의회 연설을 쭉 지켜봤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이 아베 총리는 그 연설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바로 연설 시작 전에 그 제2차 대전 기념관 워싱턴 시내 한복판에 네. 있습니다. 2차 대전 기념관을 둘러보고 또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기리기 위한 그 할로코스트 뮤지엄이라는 것이 바로 워싱턴에 또 있거든요. 네. 이런 곳을 둘러본 얘기를 하면서 미국인들에게 2차 대전 중에 일본이 그 침략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과 일본 국민을 대표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깊이 그 사죄한다.
네.
사죄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머리 숙여서 절을 올린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2차 대전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는 이 깊은 후회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묵념을 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총리로서 미국인들에게 2차 대전 중에 그 발생한 일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애도와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미국을 학생 시절에 방문했을 때 경험을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이 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을 얘기하면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언급하는 것이 곳곳에서 역력하게 드러났고요.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동맹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일본이 환태평양 경제 구상 그 맥락에서 경제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도 또한 자유시장 경제를 발전 확장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아베 총리는 또 동아시아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내용도 좀 잠깐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 아베 총리가 이 연설에서도 그렇고요.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이 영유권 분쟁,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남아시아 여기에서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했는데요.
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네.
그 세 가지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주권과 영토 통합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남중국해든 동중국해든 영유권을 빚고 있는 그 분쟁. 지역들은 중국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압적이 아닌 그런 평화적으로 이 영토 분쟁을 해결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영유권 분쟁의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일본은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이제 헌법 개정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 일정도 밝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그 미우의 상원 합동연설을 통해 적어도 올해 여름까지 전쟁과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그러니까 평화헌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그 집단 자위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또 그 헌법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네. 최근 이와 관련해 일본 NHK가 그 헌법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그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 방금 나왔는데요. 개헌에 찬성한다 이런 일본인들이 28%였고요. 반대가 2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반 가까운 약 43%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절반 이상이 이거에 대해서 무슨 분명한 입장이나 찬반하는 입장이 서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아베 총리로서는 뭐 일정을 밝혔습니다만은 헌법을 개정하려면 역시 그 국민들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앞으로 여름까지 그 몇 달 남았는데 이 기간 중에 국민들을 어떻게 여와에 설득할 것인가 이런 것이 큰 변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의 이번 미국 방문 중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이제 특히 큰 그 관심을 보였는데 이 주변국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 그 전에 아베 총리가 그 합동회의, 의회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서 그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는지도 조금 소개를 네.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그 아베 총리가 연설 그 모두에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그 유감과 반성의 뜻 그러면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묵념까지 올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는 상당히 달리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그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언급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본은 통절한 반성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행동이 아시아 여러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사실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역대 일본 총리와 다른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그 아베 총리의 연설 현장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한국의 이용수 할머니가 그 참석을 해서 지켜봤거든요. 일본 그 아베 총리가 이번에 위안부 문제는 전혀 언급을 안 했고
네.
또 한국이나 중국 등 그 피해 당사국들이 요구해왔던 사과, 사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예상대로 상당히 그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그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요. 이것은 외교부의 성명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외교부, 한국 외교부의 성명은 일본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으로 국제사회와의 신뢰와 화합의 관계를 이뤄나가야 하는데 행동은 그 반대로 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고요. 중국도 외교부의 흑레이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결같이 일본 정부가 지도자가 역사에 책임지는 태도로 무라야마 담화에 포함된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베 총리의 연설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빠진 것을 비난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러시아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공보비서가 직접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이 발표 내용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다, 불참한다, 그리고 북한은 외교 공로를 통해서 이러한 방침을 전달해 왔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런 짧은 그 성명으로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는 김정일 제1위원장의 불참 이유가 북한 내부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새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게 별로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한국 언론은 이와 관련해서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행사 또는 그 현지 지도 이런 것이 그 정상적으로 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일부 언론은 그 역시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번 그 김정은 위원장 그 방 러시아를 앞두고 무슨 석유 또는 전투기를 비롯한 군사 무기와 관련돼서 어떤 그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이게 추측성 보도고 확인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뭐 지적하신 것처럼 추측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 그 중에는 이번 불참 결정에 혹시 그 중국이 배후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 북한으로서는 최대 맹방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과거의 전례는 북한의 지도자가 첫 번째로 방문하는 해외 그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예외 없이.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 후에 첫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한다는 것이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상당히 그 관계가 급신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아무래도 부담일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중국 측에 그 압력이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확인된 건 없고요. 또 중국 변수가 실제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번 결정에 작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는데 그 중국을 방문하지 않고 러시아를 먼저 방문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 북한으로서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것도 작용을 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가는 대신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고요. 북한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보낼 것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서 서로 조우할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북한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에서 그 반둥 회의를 기념하는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북한은 거기에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 대신 그 명목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그 상임위원장을 보냈습니다. 또 김영남 위원장은 그 헌법상 북한의 그 최고 수반이기도 해서요. 그 의전상에 뭐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김영남 그 위원장이 러시아를 간다는 아무런 그 징후나 발표나 이런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또 중국이 오는 9월에 열리는 중국의 2차 대전 승리 이번에도 이제 70주년입니다. 70주년 행사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엔 김 위원장이 갈까요?
만약에 그 이번 러시아 그 행사에 불참하기로 한 것이 중국을 의식한 결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훨씬 가깝고 또 가장 그 가까운 맹방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의 초청에 응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간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로 그렇게 누구도 받아들일 겁니다.
네. 자, 중국이나 북한이나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양측에 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가까이 과거의 관계 좋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기울일 것으로 우리가 다 누구나 생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청취자들을 위해서 북한 자유주간이 무엇인지 뭐 여러 해째 계속되고 있는 연례 행사입니다만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자들 그리고 북한 인권 활동을 펼치는 시민 단체들이 주축이 돼서요, 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열리는 행사인데요. 다양한 그 활동들을 통해서 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개선 방안도 모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04년에 처음 실시됐을 때는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줄곧 열리다가요. 7년까지 그렇게 열리고
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국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올해는 다시 워싱턴으로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네. 행사가 26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매년 그 4월 마지막 주에 대개 그 일주일간 열리는데요.
네.
그 26일 날 그 워싱턴에서 기도회를 시작으로 시작됐습니다. 행사 첫날 그 행사였는데요. 참가자들은 이날 그 워싱턴 그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를 했고요. 또 기도회에 이어서 탈북자 출신 음악가죠. 김초룡 교수의 그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27일에는 이번 행사를 위해 그 한국에서 온 탈북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이 자리에서 그 탈북자들은 북한의 그 인권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또 북한 관련해서 그 여러 그 새로운 정보, 활동 이런 것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29일 날에는 그 미 하원의 그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문회가 열렸고요. 또 워싱턴의 그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관하는 토론회와 각종 그 시위, 영화 상영회 이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행사가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 예, 특별히 이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리는 이 토론회는 상당히 그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또 다양한 그 의견들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번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요?
예, 그 사실 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그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벌여서 이 종합적인 어떤 그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인권의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자세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제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역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여러 토의라든지 이런 행사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네.
이 헤리티지 재단에서의 그 토론회도 자, 이 앞으로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북한 정권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그 쟁점들이 소개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 북한 인권을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국제사회가 거기에 책임을 묻고 압박을 가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현재 있는 금융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나왔고요.
네.
또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나서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 또 하나는 유엔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네, 네.
자, 이 안보리가 이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토의라든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표결을 해야 된다.
네.
가령 국제형사법정에 북한의 정권의 그 책임자들을 회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네. 28일에는 이 민간단체 여기 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 날 29일에는 이제 미국 의회에서 또 북한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특히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 자유주간 행사 나흘째 행사로 그 29일 날 그 미 워싱턴 미 의회에서 그 북한 인권 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그 미 국무부의 그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가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킹 특사는 이날 그 북한이 그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해서 그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킹 특사는 그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상황이 우려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북한 당국의 뭐 통제를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근로자들이 그 마음대로 일자리를 바꿀 수도 없고 또 임금도 그 북한 당국이 중간에서 이를 그 빼갔기 때문에 제대로 맞지 못하는 등 극도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이 같은 행위나 그 조치가 세계 인권 선언에 그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 노동기구 ILO의 그 노동 규정 등의 그 명백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엔 안보 이 그 근로자들의 문제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되진 않지만 이 문제가 그 어떻게 될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렇게 해외에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수가 과거에 알려진 것보다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데 나가 있는 그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가령 루블화가 약세라서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철수를 하는 판인데 북한에서는 더 늘린다.
네, 러시아의 경우 그렇죠.
네, 러시아에 이제 오히려 더 많이 늘린다 이러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착취 문제도 이제 또 새로운 각도에서 많이 조명을 받는 것 같군요. 자, 30일입니다. 그 다음날 탈북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뉴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UN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간담회가 어떤 자리였는지 그리고 여기서 그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예, 그 UN에서 열렸는데요. 이 간담회는 UN 주재 미국 대표부 그리고 UN 주재 한국 대표부가 공동으로 그 개최를 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탈북자들이 나와서 여기서 북한 인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한 탈북자가 자신의 발언을 끝마치자 그 좌석 배치가요. 그 탈북자들이 앉아서 그 발표를 하고 바로 그 뒷면에 북한 외교관들이 참석해서 방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한 탈북자의 발언이 끝나자 북한 외교관이 바로 뒤에 있었던 외교관이 발언권도 얻지 않고 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네.
인권 문제로 말하면 북한의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미국에서는 엄청난 그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회 그 저 행사장에 있었던 그 사회죠. 바바라 데믹이라는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입니다. 세상에 부럼 없어라라는 책을 펴낸 그런 북한 관련
네.
책을 펴낸 기자가 사회를 봤는데요. 이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해라. 그 순서상 발언권을 이 탈북자들의 발언이 끝나면은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 발언을 했고요. 이것을 현장에 있던 사만타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퇴장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 북한 외교관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네. 그 진행하는 측에서 마이크를 꺼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예.
탈북자들은 이 국제회의장에서 예의도 없느냐 이렇게 또 소리 지르는 또 소리도 들리고 참
그렇습니다.
상당히 시끄러웠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북한 외교관들이 유엔 회의장에서 추태를 벌인 것으로 그렇게
네.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워싱턴에서 만나서 미일 동맹 강화와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불참한다는 내용 그리고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주간 행사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